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지미경입니다.
허리케인 에린의 영향으로 며칠 비가 오고 기온도 내려갔었지만 오늘은 아주 맑고 최고 기온이 81도 선까지 올라가는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이 8월 23일이고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8월도 지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의 평온함을 즐기시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담 내용 편지 와 있습니다. 저희는 80대 초반의 뉴저지 주민입니다. 자택에 살고 있고 소셜 시큐리티로 월 2,000불과 1,800불을 받고 있고 은행 CD에 10만 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 2,000불의 렌트를 받고 있는 상용 건물이 있습니다. 남편인 제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치료를 받으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산이 꽤 있는 분인데 막상 이제 만성질환 상태가 되면은 이런 걱정을 다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80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대개 그래서 노후 케어 준비를 80세 전에 다 해야 됩니다. 이제 그 70대나 60대 후에는 건강한 걸로만 생각하고 그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이런 일이 당하고 보면은 당황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재산이 꽤 있습니다. 우선 자택, 자기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불, 월 2,000불의 렌트를 받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2,000불하고 1,800불을 두 부간에 받고 있고 또 은행에 10만 불의 CD가 있구만요. 그래서 재산이 꽤 있는데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은 아예 나는 롱텀케 메디케이드 같은 거 안 돼. 나는 널싱홈도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해버리고 당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들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분의 경우는 노후의 케어를 위한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건강에서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를 받는 컨티닝 케어 하우스. 뉴저지 남부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컨티닝 케어 하우스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있고 또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컨티닝 케어 하우스는 건강에서 들어가서 몸이 아프면 치료받고 또 널싱홈 상태가 되면 거기서 널싱홈 케어를 받고 또 하스피스 상태가 되면 하스피스 케어도 받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돌아가시는 데 대한 모든 절차를 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액수를 40만 불, 50만 불 입주를 할 때 페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월 얼마씩 부담을 하면서 대개 이제 그 기거를 하게 되는데 네.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 걱정을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이 뭐 염려할 것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는 것. 이분들은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택이라고 해서 모르게지가 없다면 한 70만 불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빌딩이 그 렌트 2,000불을 받는 빌딩이란다면 100만 불 이상은 갈 거라고요. 그러면 집과 빌딩이 벌써 100만 불을 훨씬 넘어가는 액수가 되잖아요.
예.
은행에 10만 불도 있고 또 본인 소셜시큐리티 3,800불 두 분 앞에서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컨티뉴 케어 가우스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면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렌트를 받고 있는 코머셜 빌딩을 자손들에게 취소불로 일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줍니다. 주게 되면은 재산의 소유권이 5년 후부터는 아들에게 가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재산을 그 양도하는 유산 상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커머셜 빌딩은 그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이때 이제 우리 참고로 알아둘 거는 본인이 사는 동안 이 리빙 트러스트를 줬지만은 그 건물에서 그 프로퍼티에서 들어오는 렌트가 있잖아요.
예.
렌트는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도 어그리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양도를 해주는 유산을 주는 그 자식들이 다 받을 수 있지만은 본인이 그걸 렌트를 사는 동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받는 걸로 한다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렌트가 계속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한 나중에 자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5년이 그 메디케이드 5-year back check 때문에 5년을 기다리게 되면은 그 재산은 그 커머셜 빌딩은 완전히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은 집과 소셜 시큐리티 인컴과 은행에 CD 있는 10만 불 밖에 없잖아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법이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고 놀싱홈 케어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신청 자격은 개인의 인컴을만 계산합니다. 두 부부 합한 인컴 계산하지 않고요. 개인의 놀싱홈을 가는 사람의 인컴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간다면은 남편이 2,000불이잖아요.
예.
그럼 2,000불의 인컴만 있고 은행에 CD 10만 불이 있고 또 집이 있는 겁니다. 이때에 집은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 그 부인이 소유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널싱홈 가는 분으로부터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만 불 은행에 CD에 있는 것도 페더럴 법이 스파우셜 임퍼블리시멘트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파우스, 그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 생활을 최소한도 유지시켜주는 법률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두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놀성을 가게 되면은 자기 인금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두 부부 합한 자산, 뱅크 자산 같은 것도 일단 놀성음에 기수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가 완전히 저소득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의 상태를 보호해주는 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임퍼블리시멘트 룰인데 그 인컴이 적으면은 인컴을 미니멈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받고 들어가는 그 스파우스의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미니멈 생활 보장을 해주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다른데 뉴저지의 경우는 한 달에 2,555불을 그 미니멈 생활로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는 부인이 인컴이 지금 소사시키티 1,800불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750불은 남편이 받고 들어간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생활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2,555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 중에 은행 자산, 네. 뱅크 에셋은 미니멈 얼마에서부터 맥시멈 얼마까지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차지하고 커뮤니티 스파우스에게 양도되는 그 법이 또 있습니다. 그걸 네. 이제 커뮤니티 스파우스 리소스 얼라우언스라고 그러는데 이 리소스의 법은 뉴저지의 경우는요.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미니멈 31,000불에서부터 맥시멈 154,000불까지 154,000불까지를 그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양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0만 불 지금 은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불 전액을 부인한테 양도하고 나중에 가는 사람은 자산이 하나도 없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도 받을 수가 있고 부인도 10만 불을 그대로 차지하고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커머셜 빌딩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트러스트로 처리를 할 경우에 양론에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양론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부인도 그 메디케이드에서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택할 거냐 하는 것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같이 도와줄 사람이 꼭 변호사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예, 이제 메디케이드를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이것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 가이드하는 대로 메디케이드 오피스를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전혀 그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은 변호사가 물론 다 해주죠. 페이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참고로요.
네.
요즘 이제 우리 교민 1세들이 대개 이 정도 자산을 모아놓고 노후가 되잖아요. 근데 80이 넘도록까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건강한 대로 그 안심하고 살고 있다가 막상 일은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듣는 얘기로 아이고 뭐 빌딩도 있고 뭐 집도 있고 그러니까 롱통케 메디케이드도 안 돼. 그걸 가면서 당황을 하고 그 우왕좌왕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잘 알고 보면은 걱정 없이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AWS에 오셔서 함께 의논하시면 항상 방법이 또 나올 줄 저희가 믿고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실 때 AWS로 문의 주십시오. 상담 전화 201-862-1665.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 또는 전화 상담 받고 계십니다. 자, 상담 다음 소식입니다. 저는 65세의 시민권자로 지난달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현재 28점밖에 안 되고 SSI로 월 700불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을 뿐 다른 혜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딸의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데 딸이 결혼을 해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생활 여건이 모두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분이 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딸이 결혼을 해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은 그 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네.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은 그 어디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걱정,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민권자이고 65세인데 소셜 시큐리티 이라는 크레딧 28크레딧밖에 안 되니까 메디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SI하고 메디케이드만 받고 있는 거예요. 메디케이드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꼭 알아둬야 할 거는 메디케어가 메디케어요.
네.
메디케어 파트 A, B가 메디케어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메디케어를 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ending stage renal disease, 신장 질환이 중할 때, 그러니까 투석을 받는다든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연영 불문하고 메디케어 AB를 오리지널을 바로 줍니다. 그 메디케어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특별 메디케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즉시 메디케어 오리지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데다가 투석까지 받고 있잖아요. 투석도 일정 기간 가게 되면 이제 중단할 수도 있지만 받는 동안은 메디케어가 다 커버해 주니까 즉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신청하면 메디케어 오리지널 파트 AB를 받든지 아니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메디케어하고 세컨더리 보험하고 포함되어 있는 한계 플랜 파트 C 이걸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받게 되면은 약값 플랜까지 다 커버를 해줍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분들은 독한 약을 아주 비싼 약을 많이 먹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약값에 대한 부담이 대단하기 때문에 약값 커버로 커버를 받는 그런 플랜으로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 메디케어가 커버를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신장 다이아리시스 투석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4개월 되는 첫째 날부터 메디케어가 커버를 합니다. 만약에 신장세수를 하실 때 직장보험이 있었다면 그 직장보험이 30개월을 우선적으로 커버합니다. 법적으로 되어주세요. 30개월을 커버하고 그때 이제 메디케어는 세컨다리로 있다가 30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는 메디케어가 프라이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커버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석이 필요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나아져서 신장 투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강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투석을 하지 않는 때로부터 12개월 후에, 1년 후에 메디케어가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은 수술 후에 36개월 동안, 3년이죠. 3년 동안 메디케어가 계속 유지하다가 3년 후가 되면은 메디케어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메디케어가 계속 존속을 하면서 커버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물론 투석도 중단되고 또 이식한 지 36개월이 지나도 만약에 병이 재발할 경우에 메디케어가 다시 그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커버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메디케어를 통해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을 진행을 하면은 걱정 없습니다.
예.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적인 여건이 있네요. 지금까지는 딸 집에서 딸의 아파트에서 딸하고 같이 살았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엄마하고 사는 것을 하지 않고 나가서 남편하고 사는 상황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은 엄마가 걱정하는 거는 딸이 나가버리게 되면 그 딸의 그 리스가 끊어지잖아요.
예.
아파트.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또 렌트도 못 내고 렌트 낼 돈도 없고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는 딸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같이 다른 아파트에 가서 살더라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리스는 그 딸의 명의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해놓고 딸이 렌트를 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의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 옛날처럼 조금씩 보태주는 걸로 하면은 엄마가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지만은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딸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겠죠. 남편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다. 이 어머니도 걱정이 없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딸이 이제 아파트에 같이 살았는데 나가서 뭐 렌트비를 대워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막연합니다. 지금 이분의 인컴이 그 SSI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된 거죠. 딸이 어차피 엄마를 도와주는 길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엄마가 친구 집에 가서 뭐 룸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죠.
네.
아니면 지금 엔딩 스테이지 리날 디시스를 앓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널싱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널싱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예, 널싱홈 들어갔습니다. 가면은 당연히 지금 메디케이드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메디케이드에서 널싱홈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뭐 널싱홈을 들어가셔도 되고 또 이분 같은 경우 요즘에 어퍼러블 하우징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또 되실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어퍼러블 하우스 이분의 경우는 뭐 SSI밖에 임금이 없으니까
네.
딸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어퍼러블 하우스도 가기가 힘들죠.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른 분의 상담 편지로 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AWCA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유씨에이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의 건강 프로젝트. 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다뤄볼까요?
오늘은요, 여성 건강에서 좀 매우 흔하지만 잘 말하지 않는 요실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요실금 뭐 많이 있으시죠? 네. 근데 이제 요실금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소변이 쬐끔쬐끔 새는 게 이제 요실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게 압력 때문에 복합성 요실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복합성 요실금이다 한다면 우리가 뭐 갑자기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또 너무 웃겨가지고 막 이렇게 웃다 보면은 복부에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때 새는 걸 우리가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 골반에 근육이 약화되거나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런 근육들, 그 요도의 관략근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 그러면은 원인은 정확하게 뭘까요?
이 원인은 보통 이제 체중이 증가하거나 또는 분만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 그리고 또 노화에 의해서도 이게 우리가 사람이 근육이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예, 아무래도 그 이제 요도 관략근이 처지거나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요 증상이 일단 내가 방광이 과민해서 생기는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는 이제 복합성, 그러니까 재채기를 하거나 했었을 때 생기는 거라면은 한밤중에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가는 겁니다. 몇 번이고 잠에서 깨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소변을 못 참고 이게 절방뇨라고 합니다. 막 뛰어서 화장실 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제 소변을 지리거나 이런 걸 우리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그 배뇨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이 빈뇨라고 하고, 또 이게 낮이면 괜찮은데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돼서 이걸 야간뇨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밤에도 잠을 잘 못 잘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방법이 명확하게 있어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그 방광의 기능을 훈련하고 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행동요법이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너무나 심각하고 오래됐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내 비뇨기과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고 약물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수술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요실금을 예방하는 것도 좋잖아요. 할 네. 수만 있다면.
네, 그렇죠. 일단 요실금을 예방하려면은 일단 음식도 좋은데요. 먼저 방광이나 요 근육들을 골반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요실금 하면은 쾌겔 운동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골반 운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코어 근육을 증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쾌겔 운동을 통해서 골반의 근육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골반 운동할 때는 아랫배나 엉덩이나 다리 쪽에 힘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이게 수축할 때는 숨을 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양다리를 벌리고 항문을 마치 방귀를 참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당겨서 조이는 그런 상태를 한 5초 정도 유지해서 요걸 한 15회 하루에 3번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는 게 제가 말로 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소변을 볼 때 이렇게 오줌을 참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오줌을 끊어주는 그 근육이 다 이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실금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여기에도 필요한 영양소나 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실금 관리에 중요한 영양소로 한다면은 일단 골반 근육과 뼈 건강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골반 근육과 뼈 건강에 관여하는 게 바로 칼슘하고 바이타민 D입니다. 요 영양소가 충분하다면은 근육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또 염증이 생기는 부분들을 또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또한 이제 내가 변비가 있으면은 이 요실금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식이섬유나 뭐 아니면 유산균 같은 걸 드셔서 변비를 예방해 주셔야 이 복압을 낮출 수가 있고 또 요실금이 악화되는 거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실금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죠.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생활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네. 일단 케겔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우리가 평상시 운동하는 부분들은 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이 근육을 키울 수 있게 하지만 이 안에 코어 근육은 케겔 근육이 아니면은 이 근육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루에 3번 10에서 15회 이렇게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부분들을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중이 증가되면은 이 비만이 골반에 부담을 주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배뇨 습관을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서 화장실을 가는 부분이 좀 곤란스럽다 하더라도 항상 규칙된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거, 그리고 급하게 참지 않는 거, 그리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복압이 상승되는 행동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뭐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물건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변비는 복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을 악화할 수 있어서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임 박사님과 함께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받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임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세어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